다음 판례는 대법원 2004년 12월 24일 선고 2004-51696 판결입니다. 권창렴 판사의 그리고 제목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266페이지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선원관리 사업자이고 원고는 선원이다. 원고는 선박 소유자인 토세이카이운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정하고 월임금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선박의 갑판수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근데 이제 선원 일을 하던 중에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골 갑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박 소유자는 아니고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 소정의 재보상 의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면은 선원관리사업자의 지위에서 283페이지. 그래서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자여만이 선원관리사업을 할수 있고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 소유자의 인사관리 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만 선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고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법 시행령 38조 1항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냐? 그러니까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업무에 관하여만 선박 소유자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 업무가 보면은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재보상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한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부 간의 사항을 위탁받는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38조 제1항만이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는 사항인 것이죠. 거기에 재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다. 그러므로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업무만을 영업을 하는 경우,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 선박 소유자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선원법상 재해보상 의무자는 선박 소유자에 한정되는 이상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의 임금 지급 업무나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이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선박 소유자와 선원관리사업자 둘 사이의 계약에 기하여 그냥 하는 일일 뿐이지 자기가 그 일에 관해 사용자는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의 결론을 기각한 것은 뭐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나이스 저지를 위한 연차 유급휴가의 쟁의행위 해당성. 그래서, 나이스라는 것은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인데,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데 이 시스템이, 교원과 학생들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300페이지 보면은, 나이스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등의 대립 과정에서 2003년 6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정교조 위원장의 연차 유급 휴가 투쟁 지침에 의하여 학교장의 휴가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교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나이스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 뜬금없이 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이라는 어떤 단체가 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교원노조법하고 폭처법, 집단주거침입,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고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교조가 그 학교장 승낙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행사하여 무단 결근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회 장소의 모 대학 측이 정교조 광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합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갖는 등 당의 대학에서 관리하는 건조물 내에 집단으로 침입하였다. 그래서 집단 주거 침입으로 폭처법 위반이다. 세 번째가 이와 같은 대회 참가로 인하여 그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연차 유급 휴가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끈 정교조 지휘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외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 기소유예 받은 사람 중 가운데 3명이 검찰의 기소유예는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바로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고인들에 대한 교원 노조법 위반 부분의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폭력적 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리상으로는 대학 측이 이렇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면 뭐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그 학교 각 학교당 도대체 몇 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는가에 따라 학교별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그 학교에서는 한 명만이 참가했다 이러면은 학사 관리 업무 방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뭐 20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검찰이랑 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이렇게 일부 집단의 노무 제공 거부 자체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ILO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위반 부분은 취소되었다는 것이죠. 공권력의 행사, 직접적인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그것이 위헌으로 확인되면 헌법재판소는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과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였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교원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은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의 개념이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근데 쟁의행위라 하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파업, 퇴업, 직장 폐쇄 등이 있고, 그래서 그 주장이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조건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집단행위는 노조법의 규제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나이스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집단행위는 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행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어 노조법 적용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였습니다. 303페이지에 나이스와 교원 간의 관련성. 그래서 나이스가 올리는 정부가 출결관리, 시간표 성적, 물품 생활지도, 기초조사, 자치활동, 체험활동, 담임, 상담 관련 사항까지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올리는 정보에 담임 상담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활동, 체험활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어떤 행정과 관련하여 근로조건과 관련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직 그 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것이기만 하였다고 보지만 이 글을 쓰신 송강직 교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맞는데 쟁의행위는 아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신청은 하였으나 그 사용 승인은 받지 아니하고 위 집회에 참가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두 명 한 명 그래서 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사람이 많은데 그 학교에서는 세 명이 그냥 빠졌을 뿐이다. 이걸 가지고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위력을 사용해가지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쟁의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서 쟁의행위가 아닌 것이지 헌법재판소처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이 아니어서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단 태양의 측면에서 몇 명이서 연차휴가 쓰고 나가는 것이 일단 쟁의행위의 태양에는 해당되지만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관련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연차휴가 사용이 이제 전국적 규모로 보면은 많지만 실제로 평균에서 보면은 전체 1600여 개 학교에 4300여 명이 참석했으니까 한 학교당 두세 명이란 말이에요. 한 학교당 두세 명이고, 물론 이제 20명, 30명, 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달리, 지금의 판례 흐름상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한두 명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태양 자체에도, 쟁의행위 태양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쟁의행위의 태양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쟁의행위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 간에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주목절수라 그래가지고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목적과 수단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되지만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외부나 사용자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판단 내지 입장이 존중되어야 할 자치 영역이다. 참가 규모 등을 보면 각 학교 단위에서 위력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로 1명에서 3명 정도의 조합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회이므로 각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보기도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에 승낙 없이 집회 참가에 대해서 민사상 또는 징계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업무 방해죄와 같은 위력을 요소로 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한편 노조 존임자의 경우에 일반적 현실적 연차 휴가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으로 조합 활동을 할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이 노조 존임자의 경우에 학교의 업무에 구체적 지장을 줄게 없죠. 전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목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308페이지 교원 인사 기록 카드, 병력 종교 재산 정당 사회단체 활동 가족 사항 학력 사항 등을 입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력 사항에 대해서 전국 단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교훈으로 진지한 대화 상담 내용, 그에 따른 잡무의 증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인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309페이지 나이스 도입에 따른 잡무 증가는 근로시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어떠한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게 하는 전일적인 규범을 새로 도입하면은 그게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이죠.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회사에서 늘상 제출하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회사 차원의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병력, 종교, 재산, 정당, 사회단체 활동, 가족 사항, 학력 사항 등의 입력 사항을 언제든지 누구나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새로운 자신의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에 기인해서 어떤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이 일하는 것 자체와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노무의 내용은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회사에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CCTV를 사무실에 뭐 수십 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다 감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조합 활동을 하거나 또는 파업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310페이지. 그래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단순히 쟁의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서 하여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서는 유리하기는 했죠. 노조법 위반의 경우에 결론에서 유리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틀렸다.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쟁의행위의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위헌이고 취소하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태양에 해당하고 다만 그 목적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는 약간 기이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문제다. 322페이지 제3자 지원신고제는 현재 2009년 현재에는 폐지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의를 생략하고 이것으로 2004년 노동판례 위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